오늘은 말씀이 곧 사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처음 어떤 사람을 대면할 때 처음 인사가 뭐 어떻게 하세요? 갑자기 이렇게 쳐다보면서 말을 안 한다든지 처음 만나 뵙습니다 한 다음에 나는 투산입니다 뭐 이런 분 안 계시죠? 당신은 피니스입니까? 뭐 지명 얘기하는 그런 분 안 계시죠? 제 아내를 제가 처음 만나서 인사 나눴을 때를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요. 제가 첫 인사는 뭐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이름을 그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당연하죠. 예, 당연한 얘기를 제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 아내도 인사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이름을 이제 얘기했어요. 그게 참 오래전 얘기 같아요. 저희들이 동굴에서 벽화 그리면서 놀 때 있었던 일 같은데. 네. 사람들이 처음 소개할 때 먼저 뭐 자기 이름 말하는 거는 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보시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당연하지 않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이 소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소개 부분에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는 건 한참 뒤에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비로소 거기에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그때야 이제 예수님 그 이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전에 그러면은 1절서부터 쭉 그 17절에 이르기까지 그 첫 부분에서는 요한은 도대체 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고 있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너무 잘 아시니까 안 궁금하세요? 그 첫 부분에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그분은 말씀이다 그렇게 소개를 해요. 말씀이다.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와 함께 예수님의 신성, 즉 신성이라고 하면은 하나님만 지니는 특성이죠. 하나님만 지니는 특성을 말해줍니다. 말씀이신 그분은 태초에 계셨다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죠? 태초에 계셨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또한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했는데 말씀이신 그분이 태초에 계셨다는 말은 태초 이전에도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태초의 그 순간서부터 존재가 시작된 게 아니라 태초 모든 것의 시작의 전에도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 전에도 예수님은 계셨고 모든 것의 시작에도 계셨으며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 다 함께 계신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 태초에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in the beginning 할 때 그 어원에서 n이라는 그 말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inclusive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말씀이신 그분은 그 모든 것의 창조 이전에도 계셨고 창조하는 순간에도 계셨으며 창조하신 이후 줄곧 계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 고백만 하더라도 웬만한 이단들은 다 물러갑니다. 그렇죠?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또한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두 번째, 또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3절을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으셨는데,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 정도는 있다? 아니요,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모든 존재하는 피조물은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으로 인해 있으며 그분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모든 창조된 존재의 존재 가치, 존재 의미가 없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 가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게 우리 기독교인 신앙의 기본이에요. 나는 나 때문에 산다. 예, 그건 지가복음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은 우리가 존재하는 건 예수 위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 있는가? 내 인생은 예수 안에 있으면 최고의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그 말씀이 여기와 투영이 돼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 창조의 그 순간에도 예수께서 계신 것을 믿으시나요?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했다. 성령 하나님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 계셨다 하니까 두 분이 하나님 계시는데 성자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요한복음에서 벌써 말씀하시잖아요. 삼위의 하나님이 다 계시는 거예요. 순간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서도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다음처럼 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의 창조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도 있고 피조세계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까지도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들까지도 누가 창조하셨어요? 주 예수께서.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들이 존재하게 됐나요? 그분을 위하여.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내가 무엇 어떤 영광을 위해서 추구할 것이며 내 수고의 결과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 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많은 철학과 심리를 가지고 인생을 그려내 보려고 해요.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걸 모른다고 해도 주님의 말씀에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살면 그 어느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려요. 우리가 인생을 한번 사는데 인생 잘 살아야 된다. 누구나 제가 만난 분 중에 인생 되는 대로 나는 삽니다 하는 분은 본 적이 없어요. 다 잘 살고 싶다 그래요.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면하고 열심하고 성실 있는 분들이에요. 잘 살기 원해요. 결과 내기 원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잘 살고 결과 내는 것은 누가 계셔야 가능할까요? 예수. 주인 되신 예수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 있어야 그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고 결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인생 우리가 산다 생각하면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귀하게 보여. 예수 때문에 계신 분 아니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인사 나누면 되겠어요? 예수 때문에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정말 그래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서로 보실 때 존귀하게 보시는 건 마땅한 겁니다. 왜 그렇죠? 내 자체가 존귀함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이전에도 계셨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것의 존재 목적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곧 예수님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이 진리를 우리는 잘 믿어야 합니다. 이 진리는 기독교인의 신앙의 기초이자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면 알수록 신앙 성장의 발판이 되는 것이죠. 혹시 그런 질문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뭔가 아는 것 같은데, 거룩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뭔가 좀 잘 모르겠고, 성령님은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마다 불러냈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어떤 힘처럼 생각이 되고, 막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인격적인 관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온전한 이 경외감, 그런 것들이 나에게 제대로 있는가, 그 살펴보셔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한 분 한 분 삼위의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를 나누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그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신다는 이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창조주로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계속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무엇보다도 더욱더 열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열망이 있는 어떤 패션이 있는 그런 삶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패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요한복음이 맨 처음에 이 부분에서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만 하나님을 바로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요한 사도가 전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그죠?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을 바로 알려줄 수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나름대로 추측하고 그려내려고 합니다. 많은 종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주장을 한순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직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 하나님께서만이 하나님을 바로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만 하나님의 참된 계시요 완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추측해서 신이란 존재를 그리는 일은 역사 이래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스스로 사람이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셔야만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진리를 지금 요한사도는 이 18절에서 말해준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예수님만 하나님을 바로 알려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라고 소개합니다. 4절에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지만 또한 동시에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이 말,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고 하시는 이 생명이라는 말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라고 해서 이 생명은 이 헬라어로 성경 원어로 zoe라는 말입니다. zoe. 그래서 이 생명 우리 life라고 할 때 영어 단어로 life라고 할 때 life가 이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그냥 살아있는 존재 life가 있고 그 다음엔 저 사람 is full of life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생기죠. 그 이 zoe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 풍성한 삶을 뜻해요. 예수 안에 그 하나님 향한 풍성한 삶이 있으니 그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임하더라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이 생명이라는 이조에이라는 단어가 36번이나 등장해요. 이건 신약성경의 어느 부분보다도 많은 숫자입니다. 이렇듯 요한복음은 생명이라는 것을 강조를 해요. 생명. 생명이 뜻하는 바는 당연히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 배경은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에게 생명 주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영원히 하나님을 향해 풍성히 반응하는 그 상태, 그 영적인 생명이 있는 상태를 또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즉 이 생명이란 이 말은 육신이 살아있는 상태와 동시에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풍성히 살아있는 상태 둘 다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두 생명들, 즉 육신과 영혼의 생명이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른 주님만 섬기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두 생명들 어느 것도 바로 이해하고 가치를 알고 살고 있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 같으나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볼 때 생명이 없는 것 같지만 정말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도 있습니다. 영혼의 생명 없이 사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것일까요? 바울사도는 그 같은 상태를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이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 이미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자들의 마음이 더욱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세상에 신이 빌미를 탑니다. 그래서 틈을 타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를 거절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더 어둡게 돼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계속해서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빛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게 아니라 이미 거부한 그런 상태를 더욱더 내버려 두는, 더 악화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마치 애굽의 출애굽기서에 나오는 애굽의 바로 같은 경우에 어땠습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바로가 참으로 착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하게 살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내가 불쏘시게 함으로 쓰려고 준비해서 강팍하게 되어라 해서 강팍해졌을까요?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스스로 믿지 않는 자들의 상태가 더욱더 어둡게 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달려있고, 그래서 세상에서 모든 것을, 내 영혼도 세상에서 모든 것을 걷어낼 수 있다고 믿고 사는 그런 경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생명이 없는 상태다,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 없어도 세상으로 나는 충분해라고 하는 마음은 성경 진리로 보면 그런 상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 반응하는 생명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생명을 지닌 인생과 생명이 없는 인생,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많은 그룹핑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부류를 나눠볼 수도 있을 거예요. 뭐 민족으로 나누고 뭐 여러 가지 문명으로 나누고 배경으로 나누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얘기해요. 생명 지닌 인생, 생명 없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생명 없는 세상에 참빛이신 그리고 참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이 있게 하신 거예요. 이게 성탄의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성탄의 소식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요즘에 좀 상당히 기뻐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은, 아, 요즘에 다시 해피 할리데이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데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반가운 일이죠? 예전에 메리 크리스마스 딱 다 지워버리고 해피 할리데이라고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PT, politically correct하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비스라고. 근데 이제 또 바뀌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성탄의 그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생명 없는 세상에 생명이신 예수께서 오셨다. 그게 성탄의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성탄의 메시지를 날마다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경에서 예수님 오심을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무도 잘하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 있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생명. 세상에 생명이 없는데 생명을 주시기 위해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게 메시지예요. 예수의 메시지요, 성탄의 메시지요, 교회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지체들인 우리 각자는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직장 속에서,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가 그런 메시지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같은 의미로 요한복음 3장 16절과 똑같은 의미로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장 9절 시작. 참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춰주고 있다. 생명이 여기 있다. 예수님께서 이 생명 없는 세상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오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품 안에 우리가 안겨서 생명을 지닌 사람들이 되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도 감사하죠?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랬어요. 일부 사람을 비추고 있나요?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나요?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어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한마디로 available 한 거예요. 영생은 모든 사람에게 available 한 거예요. 주 예수를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소개해 줘야 돼요. 말해 줘야 돼요. 다섯째, 예수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이요, 빛과 생명이신 예수께서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그 창조는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는 곧 사랑이었어요.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일이에요. 왜 사랑일까요? 그 사랑은 혼란과 무질서를 그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혼란과 질서를 그치게 하고 그 대신 평화와 질서가 그 자리에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랑의 일을 주님은 있으라 말씀하시니 혼돈이 사라지고 질서가 세워지게 하셨던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창조는 모든 것이 선하고 또한 그 창조는 사랑이고 사랑 속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다 연결이 되죠?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 사랑의 질서를 깨닫고 배우며 사는 사람마다 자신의 인생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평화와 사랑이 깃들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을 예로 한번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정에서 가장이요, 헌신적인 사랑으로 그 가정의 질서를 세우려고 노력하죠. 그러지 않으면 그 가정은 참 문제가 많아져요. 혼란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서지는 가정마다 그 가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열심히 정말 수고하면서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바른 질서를 세운다는 게. 그 일을 해가는 거예요. 헌신적인 사랑으로 질서를 바로 세워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질서가 있기에 혼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둠과 실망이 물러나는 것입니다. 대신 평화와 안정과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신 하나님의 창조는 이렇듯 온전한 것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재창조의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재창조의 역사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야.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되었다 그랬죠.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혼돈과 무질서의 삶은 지나갔어요. 이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의 삶에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그 사랑의 질서가 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새 창조의 삶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새로운 질서 속에, 새로운 변화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가 될까요? 변화가 됩니다. 예수 믿어도 사람이 자기가 변화가 어떻게 돼? 그냥 예수 믿는 것이지 그것은 제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도 있으라 하시고 질서를 세우신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온전한 사랑의 질서가 세워지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명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계명의 어떤 그런 개념 같은데 예수님이 계명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거할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고 생명의 삶, 하나님을 향해 열성으로 반응하는 삶이 있다고 말씀하시기 위해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명 말씀하신 거 아시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14장에도 있고 16장에도 있어요. 계명에 대한 말씀. 물론 이것은 구약의 어떤 모세 계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새로운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계명, 즉 말씀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모든 말씀이 사랑이고 축복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말씀이 곧 사랑입니다. 우리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주님, 사랑의 주님은 이 성탄의 은혜 속에서 이 세상을 향해 주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거기에서도 바로 이 사랑의 메시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죠. 탕자는 사랑을 찾아 세상으로 갔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렇게 유혹합니다. 세상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사랑이 있어. 세상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만족할 수 있는 선악과의 그 만족이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탕자가 세상으로 가서 찾은 것은 돼지우리예요. 결국은 그게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멸망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다 했습니다. 정신을 차려서 돌이켜보니 아버지가 곧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집에 그 질서가 곧 사랑의 질서, 평화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가 곧 이 창조의 질서, 말씀의 질서, 사랑의 질서를 깨닫고 죄를 뉘우칩니다. 그리고 돌아오니까 사랑이신 아버지, 즉 사랑의 하나님은 그를 언제나 기다리고 계셨음을 성경이 밝혀요.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 당시에 가장 친근한 표현이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몰골이 말이 아닌데 세상의 거짓에 완전히 취했다가 돌아오고 모든 세상의 더러움을 다 끌고 오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는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를 다시금 씻겨주고 다시금 세워주고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았어요. 항상 기다리셨고 그를 보자마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했습니다. 사는 성도님들에게 성탄의 메시지요, 성탄의 때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드려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주님 사랑에 감사하면서 계명을 기뻐하시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다면 그 생명의 빛 주 예수를 전하는 하나님인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